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은혜를 지휘자 혼자만 부르는 것 같아. 제가 뒤에서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좀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찬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분위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악령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리고 그 지방을 관할하는 또 영이 있어요. 꼭 이 정사와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을을 관장하는 또 영이 있어요. 가정을 또 이끌어가는. 그래서 가정 내력도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리고 또 각 사람의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으려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데 바사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 보면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그 군대, 그 악한 영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다가 그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싸워가지고 그 이제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제 왔다. 그런 성경 읽어보셨어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크게 부르시면 그 사단이 굉장히 떱니다. 세력이 약해져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부인의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 찬송 크게 부릅시다. 웅얼웅얼웅얼 하지 말고 크게 이렇게 부르면 정말 여기 강릉은 5월 단오 때 대관령 귀신들이 다 내려와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 산신을 모시고 내려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 강릉의 단오예요. 그래서 이 대관령 이 밑에 영동지방으로 저기 간성, 뭐 속초, 이렇게 강릉, 그 다음에 삼척, 동해 이쪽 이 바닷가 지방이 굉장히 귀신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찬송을 크게 해주시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공황장애, 그 다음에 정신분열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힘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진짜 이쪽 지역을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뭐 잠 깨우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좀 주어지면 그 김두현 선교사님 목사님 나와갖고 다시 찬송 부르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 이렇게 맞추어서 크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런 게 다 예배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힘껏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껌 씹는 분들은 혀 밑에다가 잠깐 숨겨놨다가 이렇게 아주 찬송 부를 때는 또 톡 튀어나오면 또 비싼 의자에 다 뭉개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찬송 부를 때는 함께 크게 부르고 읽읍시다 그러면 또 크게 읽고 또 대답하세요 그러면 반응하고 그래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꼭 따라하는 거 그대로 하면 좀 바보 같고, 그죠? 약간 줄 서라고 하면 좀 삐딱하게 서 있어야 뭐 좀 된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따라서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이끌려 보시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내일 한번 제가 볼 거예요. 내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찬송도 함께 부르시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그 사단이 약화되는 힘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역 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막 800만 원짜리 무당 불러다 굿도 하는데 의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그 집이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완전 돈 버는 거예요. 근데도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구역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뭐 다음에 드린다고 그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우리 집에 와서 계속 구역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초청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8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각오나 다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나?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된 마음이냐면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 잘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잘해보면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있고 자기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누구 말대로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면 설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있으면 또 생각 안 한다고 그러고 그죠? 게으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둘 사이에서 이제 어려울 때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가난한 거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희 큰형님이 지금 74살인데 우리 큰형님이 이번 수양에 왔어요. 지금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계셔요. 다들 옛날에 그 종교적인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그런 종교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실망을 느끼고 교회 가서 그런 이제 마음도 닫고 그러다가 하여튼 이번에 이게 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남자로 다섯 번째거든요. 위로 이제 형님들이 네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가을에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예 음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만 먹으면서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내는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예 먹을 게 없었으니까 하나도 그렇게 이제 좀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한 반이 65명에서 70명 사이에요. 한 67, 8명이 한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육성회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한 네다섯 명이 돼요. 가난해가지고. 학교 이제 서무과장은 학생들의 육성회비를 다 이렇게 받아내야 학교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제 다 받으려고 해요.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거든요. 수업 시간은 이제 출석 부르고 어디 도망도 못 가니까 그래야 늘 수업 중간에 들어와요. 서무과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앞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네, 이 시작인데 참. 들으세요. 네, 이거 여러분 조시지 말고 일을 하면 일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수양에 오시면 분명히 배운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벌써 저분이 왜 왔는지를 아니까 수업을 하다가 교단 이제 한쪽으로 딱 비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탁에 이제 올라서가지고 명단을 딱 놓고 이제 자 지금부터 부르는 학생들은 일어서세요. 그래갖고 이제 몇 번 두고 이제 네다섯 명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책상 위에 책 그대로 놓고 책가방 그대로 놓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육성 예배를 가져오라고 이제 내 몰려요. 그러면 집에 이제 안 가죠. 왜냐하면은 학교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환한 대낮에 자식이 뭐 책가방도 안 가지고 육성예비 못 내서 이렇게 집으로 쫓겨왔다고 하면은 그 좀 부모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으니까 뭐 안 가고 그냥 학교 뒷산에서 놀다가 그 수업 끝나면 들어가거나 종례 마치면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데 그날 또 이렇게 좀 내 몰렸어요. 그래서 학교 뒷산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날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야, 이 가난이라는 게 참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구나. 그런데 이 가난을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부끄러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진짜 이를 악물고 해야 되겠다. 그날 이제 각오가 딱 이제 섰어요. 근데 이제 수업도 안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생각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뭐 근데 그래 네가 지금부터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서 집도 있고 또 뭐 자동차도 있고 또 이제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 낳고 그래서 주말이면은 그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먹을 것 이렇게 예, 넣어가지고 또 소풍도 가고 뭐 이제 그래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다 죽겠지.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결국 마지막이 이게 죽음이구나. 죽음으로 다 이게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거 다 그때는 일반이잖아. 똑같잖아. 잠시 어떤 그 조금 잘 먹고 잘 입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허덕거리면서 살 의미가 있나. 이제 죽음 앞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에서. 그러고 나니까 야 그러면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이 땅에 이렇게 왔잖아. 내가 결정도 안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도 몰라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이라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에 후회가 없고 내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막 그 인생의 그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 이게 막 밀려오는데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야 나는 그때까지 가난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가난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구나. 근데 이 가난보다도 더 힘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막연한 거였어요. 막연한 거. 나에 대해서도 막연해요. 내 장래도 막연해요. 죽은 다음에 세계도 막연해요. 뭐 누가 뭘 물어보면 인생이 뭐라고 물어보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뭐 국어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는데 어떤 분 하나가 칠판에다가 인생이란 이런 어떤 명제를 놓고 쫙 풀어주는 선생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좀 뭐 소크라테스 인생론 뭐 이런 것도 읽어보고 또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 쓴 뭐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참 좋은 말은 많아요. 근데 마음을 확 풀어주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래서 그냥 자살하는구나. 여러분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노인과 바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뭐 이런 그 문학 작품을 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그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뭐냐면 어떤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막 그 험악한 파도와 막 싸우면서 진짜 큰 다랑어를 잡았어요. 정말 자기가 잡고 싶었던.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배에다가 실 수 없을 만큼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배 옆구리에다가 묶어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항구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상어떼들이 달라들어갖고 다 뜯어먹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리고 노인은 배를 정박해두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게 그 작품의 줄거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젊었을 때는 뭔가 인생은 도전하고 싸워보고 막 적극적인 어떤 걸 가지고 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세상이 다 뜯어먹고 없구나. 어? 인생 이거 완전 꽝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엽총 입에다가 물고 자살했거든요.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세상에 좀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자살해버리고 그냥 막 어떤 극단적인 삶에서 이제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좀 머리가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이게 뭐 건질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보 천치 아닌 이상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어떤 그 변함없는 일상적인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했어요. 근데 뭐 그것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철학자도 아닌데. 그죠? 이 삶이 막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없도록 급히 몰아가요. 이제 문득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26살 때 지금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우리 박종진 선교사. 이제 이 사람을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만나, 운동을 하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 부터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살짝 안면이 좀 있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운동을 좀 하더라고요. 저도 몸이 원래 약골이어서 제가 이제 몸 관리를 위해서 이제 체육관에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전주에서 큰 나이트클럽 두 개를 경영하는 지배인이었어요. 이제 하여튼 굉장히 사람이 그 겁이 없고 대범하고 그런데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 치고는 좀 가볍지 않고 약간 뭔가 그 좀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은 동년배니까 좋아했고 근데 그 친구는 또 저를 왜 좋아했냐면 내 친구 중에서는 이런 깡패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다. 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이제 이런 그런 거 있죠. 내게 없는 걸 좋아하는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합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나에게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 좋아했고 그 친구도 또 자기에게 없는 또 그런 게 있어갖고 서로 이제 좀 가깝게 지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한 번도 자기 술집에 저를 초대해 본 적은 없죠. 제가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안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언제부터 아, 뭐 인생 뭐 굳고 짧게 산다고 그러면서 뭔가 제가 모르는 어떤 그 작전을 좀 짜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억대 도박단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한번 다 뺏어가지고 에이 뭐 이놈 인생 막 굳고 진짜 짧게 살지 하고 이제 그 주먹 좀 쓰는 후배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를 이제 선도한다고 야 종신아 그래도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 이제 안 나타났어요 운동하러.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막 그때 이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에다가 막 몸은 거구에다가 그런데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왼쪽 포켓에 그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 나눠주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신약성경 있는 거 있죠. 파란 그 비닐 이제 그 표지로 된 그걸 이렇게 꼽았어요. 저 사람이 성경 읽을 폼은 아니고 누가 길거리에서 나눠줬는데 버리기 뭐하니까 꼽았겠지.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머리를 털면서 이제 큰 체육관이 있는데 로비에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펴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저쪽에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너희들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이제 몇몇 학생들이 알죠. 아, 예, 형님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혹시 레위기 11장 알아? 그래 이제 그 옛날에는 성경을 좀 많이 아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저는 진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링컨 학생들하고 졸업여행 갔다 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물건 1호가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진짜 그거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 거 하여튼 막 사람들이 그냥 시간 뺏기 참 좋은 게 그 뉴스도 막 그걸로 보고 뭐 게임하고 막 너무 시간을 많이 죽여요. 아이들이 1시, 2시까지 영화 보고 그걸로.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 예, 레위기 11장 압니다. 그래, 거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 알아? 예, 압니다. 그래? 돼지는 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이야? 그럴까? 아, 예, 형님, 그 부정한 짐승이죠. 왜? 그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송아지는? 그건 정한 짐승입니다. 왜? 그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 물고기 중에서도 그 미꾸라지는 정한 물고기야 부정한 물고기야 그럴까? 그 비늘이 없으니까 부정한 물고기죠. 그 저쪽 중동이나 이런 쪽은 오징어, 갈치, 장어 이런 거 안 먹어요. 비늘 있는 것만 먹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게 나오거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야, 그러면 돼지가 애를 쓰면 송아지 되냐? 아니, 형님, 그 돼지는 돼지지. 어떻게 돼지가 송아지 됩니까? 그리고 미꾸라지가 열심히 뭘 하면은 붕어 돼? 안 됩니다. 그래. 야, 성경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인이 교회 나가고 뭐 11조 생활 잘하고 뭐 하면은 의인 돼? 대답을 못 하는데, 그게 뒤에 있는 저에게 이게 쓰리 쿠션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왜 진짜 들렸어요, 마음에. 어? 야, 그렇지. 돼지가 노력해서 송아지가 될 수 없고 비늘 없는 미꾸라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비늘 있는 붕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근본 죄인 된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하거나 잘해가지고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지? 학교에서도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되라고 하죠. 교회 가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집에서도 착한 사람 되라. 늘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되라. 좀 뛰어난 사람이 되라. 성실한 사람이 되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아니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구나.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 들렸어요. 야, 저 친구가 어디서 저런 말을 들었지? 에이, 뭐 어디 가서 하나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늘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게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데는 이단이거든. 응? 제 어떤 경험으로. 아니 저 깡패가 무슨 저런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신기했다가 나중에는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야, 나중에는 저건 어떤 능력이다. 저건 이론이 아니야. 저건 어떤 이론이나 주입을 시켜서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저건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걸었어요. 야 종진아, 너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 대답은 안 하고 나한테 이제 알면서도 너 예수 믿어? 어, 나 예수 믿어. 모태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래? 어, 너 마음에 죄가 있어 없어요? 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가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 걸어다니기 전부터 형님들 등에 업혀서 나가면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 그래? 그래,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아직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능력하던가 내 믿음이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한번 와봐라.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 근데 가기가 겁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갔어요. 참 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 26년 동안 거의 제가 군대 생활 빼놓고는 주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26년 동안을 들었는데도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게 신기해요. 무슨 말, 그게 이론적으로라도 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셨지 이게 한마디도 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 갔을 때 딱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하시더라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막 뭔가 선하게 살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했다. 이게 들렸어요. 아 역시 또 내가 지금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드레스를 입고 화장하고 등잔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다섯은 만났고 다섯은 못 만났다. 이유는 뭐죠? 예, 등잔 속에 기름이 없었다. 모양은 똑같은데 그 속에 기름이 없는. 그래서 오늘날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냥 깨져버렸어요. 아, 내가 가짜구나. 틀만 있구나, 틀만. 예수 믿는 모양만 있고 그냥 틀, 등잔. 예, 그것만 있지 내 속에 성령이 영접돼 본 적이 없구나. 아,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구원받고 싶어 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몇 달을 시달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친구 저 놈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려주면 분명히 복음만 듣고 분리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분리 먼저 시킨 거예요. 막 저는 이제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막 복음만 전해주면 이제 구원 받을 텐데 막 사람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 김성훈, 유규, 뭐 김학철 뭐 이런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막 다 왔어요, 막 저한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짰더라고.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막 제 친구는 옆에서 구원은 물 마시기보다 쉽다, 숨 쉬기보다도 쉽다. 아이고 나중에는 안 깨달아지니까 막 에이 막 안 나갈까 하는데 그러면 또 뒷꼽지에다 대고 저 물 마시기보다도 쉬운 구원도 못 받고 가는 병신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안 나갈 수는 없고 아니 나가자니 또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한 형제님이 홍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선생이더라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1985년 4월 28일이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우리 사무실에서 벚꽃놀이 야유회 가기로 다 이게 이제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야, 내가 이번 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기회가 나에게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사무실에다가 제가 야유회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는 했으니까 회원들끼리 갔다 오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함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야유회를 안 가고 교회로 가서 예배 마치고 이제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형제님을 이제 찾았죠. 마치자마자 그 강형제님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 형제님이요 서울에 선교학교 간다고 방어 들어갔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맘먹고 왔는데 아이 그냥 복음 전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울 가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막 팍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 복음이 그냥 내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아, 하도 이제 막 이렇게 뭐예요? 막 굴려가지고 마음이 막 물처럼 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복음 전해준다는 사람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막 팍 떨어지면서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은 거구나. 내가 죄가 없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전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는데 막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안 물어봐 주더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내가 간증할 텐데 아무도 안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예배 마치고 이 그 종진이 친구를 데리고 그 옛날 전주교회 뒤에 충원탑이라고 있는데 그 저녁에 이제 끌고 갔어요. 야, 종진아,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임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 내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야, 너 이제 영원한 친구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참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처음으로 그 친구가 와서 전도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선한 어떤 충격을 받도록 아, 이건 노력이 아니구나. 애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은 정말 그래요. 우리의 어떤 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죄사함 받을 때 선물로 주겠다는 것은 너 이제 성령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니까 내가 성령 줄게. 새 마음 줄게. 새 영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인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무슨 옳은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맞는 게 있겠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바라봤던 데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 누구에게로? 예,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성령에게로. 그죠?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 그 돼지가 송아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 이거 돼야 안 돼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붕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아니, 할 수 있어. 잘하면 될 거야. 애를 쓰면 될 거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잘 될 거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망상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빠찡꼬 그 성인 오락실 객관적으로 딱 그 건물 앞에 서서 객관적인 계산을 하면 딸 확률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로또 누구 한 명 되기는 됩니다. 분명히 1등은 나와요. 그런데 그 확률이 여러분 희박하죠. 그죠? 근데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안 잡힐 거야. 이 생각이 있어요. 안 잡히면 돼. 안 잡히면 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면 범죄해야 안 해요. 아는데 안 잡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잡히면 되지. 그래서 자기는 잡히지 않을 거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도소에 가시는 거예요. 법무부 호텔에 사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연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은 쇠를 다루는, 알겠습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연금술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쇠를 썩다가 보니까, 구리하고 주석을 썩다가 보니까 이게 놋이 나왔어요. 놋. 그러니까 이 놋을 깨끗이 닦으면 황금 색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금 비슷하게 나왔네. 금 비슷하네. 그러면 이게 어떤 비율로 딱 섞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금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쫙 해가지고 정확한 그 비율,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황금 비율, 황금이 될 수 있는 그 비율, 진짜 완벽한 비율, 그것만 맞추면 딱 될 거야, 금이.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을 만들려고 하나요? 안 하죠? 뭘 알아냈냐면, 아, 이 금은 원래부터 이건 원소구나. 금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더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 아세요? 수치를 가지고, 그렇죠? 부드러운 수치에다가 엄청난 전기열을 가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딱 돼요.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루비, 진주도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예, 진주도 조개, 살 속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금은 지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한 거예요.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래서 네가 나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독립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독립이 뭐예요? 독립. 홀로독자 설립자잖아요. 스스로 설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어린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이. 에? 순수한 거? 무슨 어린애가 순수해요? 얼마나 영약한데요. 그죠? 어린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뭐 순수하고 그게 어딨어요? 한 살짜리 봐봐요. 그죠? 에? 한 일곱 살 돼봐요. 미운 일곱 살, 뭐 때려 죽일 아홉 살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린애가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이 포유류, 그죠? 저지를 빠는 모든 여러분 포유류는 사람만 빼놓고는 스스로 저지를 찾아요. 그죠? 송아지가 나와서 송아지가 젖 물립니까? 아니면 지가 젖꼭지를 찾아갑니까? 찾아가요. 캥거루도 조그마한 것이 꾸물꾸물꾸물 갖고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거 좀 봐요. 다큐멘터리. 다른 거 보지 말. 그러니까 이 모든 포유는 스스로 저지를 찾습니다. 새끼가. 근데 인간은 물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저지를 물 수가 없어. 엄마가 물려줘야 빨아요. 그건 뭐냐? 스스로라는 말이 인간에게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안 된다. 스스로라는 것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 원래의 그 본질, 알겠어요? 근본 여러분들의 그 질, 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형질,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양, 이게 뭐냐? 본질이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길을 쓰고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 꾀를 쓰고 있고 머리 굴림이라고 시간 다 보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아니요. 좋아. 네가 선이 있다면 이거 지킬 수 있을 거야. 네가 능력이 있다면 이걸 지킬 수 있을 거야. 네가 선한 것이 있다면 이거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법 앞에 딱 대보면 아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항복해. 포기해. 좀 내려놔. 좀 한번 맡겨봐 좀. 던져봐 좀. 하나님 앞에 너 인생을 한번 던져봐. 그분에게. 근데 참 희한하죠. 강릉에서 동해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옥계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라시멘트 공장이에요. 옛날 정주영 회장 동생 정인영 씨가 그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라시멘트가 큰 그 석회암 덩어리를 차에서 이제 막 산을 껍데기를 다 홀딱 벗기고 그걸 발파해가지고 덩어리 석회암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가루로 만들어서 점토하고 구우면 뭐가 돼요? 시멘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큰 시멘트 덩어리를 막 크랭크에다 넣어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 부실 때 어떤 때 이게 딱 걸려가지고 기계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쇠절구로 쾅쾅 때려가지고 이걸 부순대요. 근데 어떤 때 그걸 내리 찍다가 이게 기계에 물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자꾸 다 놔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이걸 뽑으려고 하다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저쪽에서 피 묻은 옷만 나와. 다 빠져버리고. 어떤 때는 막 그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삽으로 밀어낼 때가 있는데 이게 삽이 딱 물려 들어가면 놔버리면 되잖아요, 삽을. 근데 사람이 이 빼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대요. 반작용이죠, 그죠? 그러면 딱 물려요. 그래야 사람들의 어떤 그 본성 속에 강한 어떤 자존감, 그죠? 자존심. 이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무능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초라해. 내가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쪽으로 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용해 먹는 게 마귀예요. 알겠어요?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그 육신에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에 말려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그분이, 야, 나 좀 일 좀 하자. 나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근데 우리는 나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표현하고 싶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챙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항복하는 게 싫고, 포기하는 게 싫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신앙이 한번 되려면 그냥 망해야 돼요. 아,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신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계산이 딱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따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그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서 금 만들어 보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금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신 이유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 없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돼.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죠? 뭔가 고분분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을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속하기보다도 짓밟고 올라섰을 때 재밌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 겁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8장 간음중이 잡힌 여자 이야기를 읽었어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됐냐면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간음하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딱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아이고 며칠 지났으면은 거짓말으로 흔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 여자입니다. 그죠? 아는데도 이 여자는 그 유혹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어쨌든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잡혀서 마을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이제 죽는 것만 딱 남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여자의 마음을 보면 아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는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죠? 딱 죽음이 사망이 오면서 지금까지 이 여자를 끌고 다녔던 잘난 생각, 똑똑한 생각, 인생의 계획, 장래를 향한 어떤 뭐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사형 선고를 딱 받았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그죠? 하늘이 노래지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손맥이 풀렸을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 거야? 야 이거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았을 때는 뭔지 모르는 어떤 이 여자의 마음에 강한 욕구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기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힘있게 이 여자의 마음에 왕성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히는 순간 이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이런 죄를 지어야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 여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의지가 있냐? 무슨 계획이 있냐? 무슨 자기를 주장할 게 있냐? 무슨 남을 뭐 이렇쿵 저렇쿵 새끼들 니네들은 뭐 죄 안 지었어? 어? 나만 지금 재수 없이 들켜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 낮은 게 아니에요. 뭐 죄 지었어도 돈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집어 그러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뭐예요?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고 자 지금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찍어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마음. 그렇죠? 그냥 빈 마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이 여자는요. 왜 네가 죄가 없냐면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는 거야. 알았어? 이해해? 이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냥 이 여자의 마음은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서 섞여버려요. 자기 생각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뭐 교회는 그렇게 해도 그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진짜 그 마음이 야 내가 오늘 아니면 어쩌면 나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거야. 그날 진짜 막 처절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야,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동행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강영진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 뭐 서울에 신학교 간다고 방어 들어. 세상에 인수인계라도 해주고 가지. 누구 오면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한 곳에 멍하니 있다가 그 복음이 마음에 보여요. 누가 안 전해줬어도 임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복음반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 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편에서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 우리 저기 그 뭡니까? 저 LA에 있는 안종용 목사님 아버지는 또 구원 안 받으려고 하다가 복음반에서 딱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수양회 다 끝날 때 물었어요.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마터면 구원 받을 뻔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야 그 복음반 목사 말 잘하대. 말 잘하대. 내가 하마터면 구원 받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구원 받으면 니네들처럼 살 거 아니냐. 술도 못 먹고 놀러도 못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막 자기 계획 욕망 막 이런 걸 버리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야 내가 한바트면 구원받을 뻔했다. 그 목사 말 참 잘하대.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진짜 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실패했어요. 사망. 그죠? 죽음으로 죽음이 와서 다 망한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사망, 죽음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요. 사랑, 죽은 사랑. 소망, 죽은 소망. 기쁨, 죽은 기쁨. 그죠? 그래 안 그래? 다 죽은 거예요. 그 가짜예요. 이 여자가 그런 현실 앞에서 야 정말 그렇구나. 그냥 이 여자는 그냥 마음이 비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봐. 니네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따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고 자기 이야기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여자 봐봐. 이 여자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생들을 고난 속에 두십니까? 이유가 뭐죠? 없어요. 말씀 한마디 그대로 듣게 하려는 목적 말고는 없어요. 말씀 한마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내 말 그대로 한번 믿어봐. 근데 사람들이 그대로 해야 안 해요? 수양에 왔을 때는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또 뭐예요? 돼야 안 돼요? 또 생각 받아들이고 또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느낌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말씀만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지금 다른 거 요구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봐, 내가 하는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그대로 들어가잖아.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이제 내가 죄를 범치 않는 삶으로 내가 이끌어줄게. 그 예수님의 의지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그대로 했습니다. 땅은, 그죠?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죠? 땅은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땅은 그저 거부하지 않았어요. 땅은 만물은 그대로 합니다. 만물은 인간만 거스려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만 말씀 앞에서 이유를 달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망할지라도 한번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이 방에 빛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의롭게 했구나. 그래,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봐요. 에이, 이건 현실성이 없어. 이건 나하고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이대로 했다가 손해볼걸? 그죠? 어려워질걸? 자꾸 이런 어떤 또 다른 여러분들의 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도 안 찾아요. 하나님은 순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진짜 저런 사람은 못돼 빠졌는데 일이 돼요. 은혜를 입어.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참 여자답고 순하고 그런데 엄청 고생을 해요. 왜 그러지? 나 같으면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복되게 할 텐데 나중에 아,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착할 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일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믿을 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김용욱 자매님 간증 다 들어봤죠? 저 달라스에 가서 직접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매님, 절대로 자매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보지 마세요. 왜냐? 그 자매님이 교회도 잘 안 나왔거든. 에? 믿음 생활도 잘 안 했어요. 원래 좀 이렇게 그 전도자 가족들이 별로 믿음이 안 좋아. 응? 그죠? 가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자매님 절대 자기 보지 마세요. 자기 모습 보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하고 이번에 달라스 수양에서 만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죽는데. 암이 두 개나 걸려갖고 지금 죽는데 뭐 믿고 말고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자동차가 기름 맛을 보고 먹습니까? 이 집 기름은 맛있어. 뭐 자동차는 그냥 기름 받아들이면 가요. 맛으로 먹지 말고 그냥 약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먹었대요. 왜? 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쓴 약도 먹어 안 먹어? 왜? 나으려고 쓴 약 먹잖아요. 밥맛 없어도 약처럼 먹어야 돼. 약처럼 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 내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살려고 그냥 목사님 말씀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더 건강해졌어. 아, 진짜예요. 더 면역 수치가 옛날보다도 더 좋아져 버렸어요. 놀랍죠?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 그대로 받은 거 말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았어요. 내가 좀 성실해야 되는데, 내가 좀 착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좀 순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황금 만들어 보려고 하느나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김윤옥 자매님 진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매님은 그래, 나는 나 안 봐. 난 나 안 믿어. 말씀 그대로 받고 역사했습니다. 내일 좀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 혼돈되고 혼탁되고 어지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2017년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고 그 통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